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기도
기도
외에
외에
다른
다른
것으로는
것으로는
이런
이런
종류가
종류가
나갈
나갈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가 되시면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던 두 사람이 동시대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땅에 내려가고 싶지 않고 산 아래 내려가고 싶지 않고 우리 그냥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천국의 맛을 아주 조금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산 위와 산 아래는 극명하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기쁨과 은혜와 황홀과 만족과 평강과 안심이 가득했다면, 산 아래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아픔들로 가득 차 있었죠. 산 위의 영광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두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살펴보면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산 위의 영광 속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속세를 떠나버립니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때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산 위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더러운 것은 보지 않을 것이고 오직 좋은 것만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 것이다. 산속에 깊이 또는 사막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둘째는 산 아래에만 목을 메고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쾌락주의자와 실리주의자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은,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앞에서는 신앙 양심도 살짝 뒤로 숨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따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산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산 위에 영광을 간직을 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영광을 이 땅 위에 녹여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았던,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가장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망을 가다가 돌을 베게 하고 땅을 요삼아서 자리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꿈을 보게 하셨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고,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 그림 자체가 야곱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야곱아, 이것이 너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란 그림이죠. 어떤 그림입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땅으로 다시금 내려오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을 보면서 힘을 내고,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내 뜻을 이 땅에 펼쳐달라고 하시는구나, 힘을 내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힘으로 살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물질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성도, 이 성도가 가장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산 아래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능력이었고 투쟁이었고 손가락질, 절망,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산 위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죠.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남아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을 빙 둘러서 있었고 그 무리들을 대변해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변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그러면은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변론, 쉬제테이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쉰 함께라는 뜻이고 제테이테는 변론하다, 논쟁하다, 조사하다, 심문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적대자들에 둘러싸여서 신문을 당할 정도로 큰 소리로 논쟁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싸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 분위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충만해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서로 삿대질하고 언성을 높이고 막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하면서 싸우고 있는 또 난처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기에는 산 위의 영광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자기 몸을 던져서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아들로 인해서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어디에 뛰어들었나 보다 뛰어가서 살펴보고 끌어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가 이 아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아들의 모습도 아마 짐승처럼 그렇게 변해 있었을 것이고 얼굴도 혹독했을 겁니다. 귀신이 들려 있으면은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만은 귀신이 들려 있으면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찬송하자고 그러니까 팔짱을 딱 끼면서 고개를 휙 돌립니다.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발악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피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단장을 입혀주면서 같이 가자. 오늘 너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줄 거야. 아빠가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은 귀신도 내어 쫓아주신다고 그랬어.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순순히 따라왔겠습니까? 귀신같이 알죠? 따라가면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쫓겨나야 된다는 것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발악을 하면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결단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렵게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홉 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자, 이때 아홉 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이제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3년의 끝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은 풍어를 얽고 식당께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것 하나쯤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었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죠. 이미 이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했던 경험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착각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서 이렇게 돈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능력을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맛보기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맛보기로 잠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경험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안드레가 외쳤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헤져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아홉 명의 제자들이 함께 힘을 쓰면서 내어 쫓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이를 갈고 얼굴 색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혹시 여기에 이를 가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 이를 갑니까? 잠잘 때에 이를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식구 중에 자녀 중에 이를 가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부두둑 부두둑 가는데 정말로 옆에 서 있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를 갑니까?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차 있을 때에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갑니다. 쳐다보면서 주먹을 쥐면서 이를 갈죠.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변했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스럽게 만들고 은혜가 가득한 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뜻함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 반대입니다. 분노가 있고 포악함이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은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러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탄은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 고귀한 사람의 그 인격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분노는 사탄이 사용을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내 안에 분노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올라올 때는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딱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순간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분노하다가 보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은 딱 이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절제를 잘 모릅니다. 어른이고 어린 아이고 절제를 잘 하지 못하고 얼굴색이 막 바뀌면서 그리고 입에서는 악한 말들이 나오죠.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니까 분노가 더 잘 일어나고 사탄에 의해서 더 쉽게 조종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분노 조절 잘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게임하면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요. 그 말들이 보통 다 욕이죠. 막 시베리아 욕도 나오고요. A, B, C, D도 막 나오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합니다. 영적인 모습과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영적인 환경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겠죠. 지난번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귀신은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 아홉 명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왕년의 경험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했었는데,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잘 섬긴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과거를 늘 생각을 하고 추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들어온 말씀이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와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셨던 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육을 시키면서 방향을 틀어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통탄해 하실 때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구원과 연관이 될 때는 그랬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셨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 통탄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아홉 명의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통탄해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아버지 또한 동일하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왔겠죠. 예수님께만 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근데 제자들도 못했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이에 데리고 온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니 예수님에게 갔는데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있는, 더 상황이 심각해져 보이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제자들도 안 되고 예수님 앞에 가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것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반신반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죠. 반신반이, 50%는 되고 50%는 안 되고 이와 같은 표현이죠. 반신반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너 말 다 했냐 그 말씀이죠. 뭐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입니다. 말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온전히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처음에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믿음이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처음 가진 믿음을 상황이 어려워져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믿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여기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손을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이 아버지가 회개를 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죠.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죠.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본받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었죠.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주로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때는 일으켜 세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이 땅 위에서 빛으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늘 꾸준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대신에 I can in Jesus,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직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산 위의 영광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얕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충분하게 쌓여서 가야 하고, 변함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 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지만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계시고 그들을 불러올릴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 아래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산 위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 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제 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교육자들이 스스로 기도 시간을 짰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모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본당에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놀라운 방법,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녹여내어야만 합니다. 산 아래의 삶 묵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만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